있습니다. 오늘은 태양형 지점입니다. 제 지역에 계신 형사님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항상 특권으로 여깁니다. 제가 지금쯤 여러분은 지난주에 했던 미니 컨퍼런스를 다 미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놀라운 주제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벌써 다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예언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강화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항상 구약의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 그들의 예언자들, 이게 그 기호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세 개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개의 시편과 그 다음에 다니엘의 시편. 근데 사실 여기에는 메시지가 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구약의 예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이 이것을 볼 때에 멀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불분명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가 두번 오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에 온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로키 산맥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산맥인 것 같아 보일 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산맥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산맥이 아닙니다. 멀리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산맥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메시아가 한번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번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적어도 2000년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예, 맞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측정에 의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사실 주님이 생각하기에는 이틀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의 측량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언, 주님의 예언을 통해서 나중에 보시면, 그리고 사도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예언이 성취된 걸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중요한 예언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불을 낼 때에, 그럴 때 여름이 가까웠다고 그 여름에 바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항상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였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셨을 때 역시 말라버렸죠.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소송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1948년에 기적적인 방식으로 살아났죠.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하루 만에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1948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76년에 6일간의 아주 빠른 전쟁에 의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이두 가지 큰 예언적 성취입니다. 여러분, 남은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남은 것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유대인들이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류, 동물들까지 다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예언에 집중해 볼 때, 바울이 하신 말씀도 있었죠. 그리고 요한 사도가 말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볼 때, 두 가지를 좀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세계 정세입니다. 첫 번째, 대환란이 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재앙적인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재해들, 하나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 재앙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3년 반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될 때 여러분, 그때 이 시간이 왔구나 알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거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우리의 사람, 죄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이 10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이, 추구하는 믿는 이들이, 이 문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신 만큼 이렇게 많이 많이 언급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약 29절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시사,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지적됐든지 아니면 암시가 됐든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영, 다른 문제도 있겠죠. 그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성취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했던 모든 과정들,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부터 그때 오심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성육신 과정에서, 그리고 하신 모든 것들, 그 33년간 하신 모든 것들, 그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그분이 해오신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에서 하신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단순히 땅에서 일하기 위하신 아니 33년 반, 특별히 3년 반을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하늘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직하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을 우리에게 분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늘에 속한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정하신 방식대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우주의 행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의 일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의 다시 오심은 결국에는 그분이 하신 땅의 사역과 그다음에 하늘에서 한 사역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완결은 결국에는 1000년 후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후 1000년 후죠. 주님은 다시 이 땅을 소유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기는 자와 결혼하실 것이고,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국을 타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 완결입니다. 형제들, 우리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죠? 인스타그램도 많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눈을 맞추시겠습니까?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아, 이것이 뭐 현실적이지 않다, 실제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 제 눈을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는. 정말 일어날 일들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나 기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누가 이런 것들에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구를 할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바쁘게 만드는 것에서 떠나서 그리고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는 것을 좀 떠나서 밑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니 하늘에서 오십니다. 하늘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야 이틀을 보시면 그 어린이,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땅의 것만 관심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을 하늘 향해 듭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들. 디모데 후서에 면 주님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뭐 다른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시고 형제님들 주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한번 귀를 더욱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시면 이 배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다시 오시기에 대한 그런 이해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저는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뭐 우산을 들고 세계 재앙이 온다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흉측한 것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한 우리에게 신언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위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위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 모닝스타라는 그러한 찬송을 제가 작곡했습니다. 작사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이그 새벽별의 새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상이 있어서 이 우선 만들었습니다. 이아 새별이시여 내 안에서 떠오르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 새벽이 오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 날이 밝는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 있는 그 날입니다. 오늘날 어두운 가운데 있죠. 아주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등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원합니까? 여러분 방향을 원합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빛이 필요합니다. 그 등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등불이 신앙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빛이죠. 주님은 다시 오심에 관한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해로서 밝게 되는 때까지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상정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훈련자들, 졸업생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졸업생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에서 여러분,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특별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 피나는 것들이 주님의 다시 오신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바울이 많은 것들을 썼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 교회 생활, 많은 것들, 우리의 문자와 일들.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실 빛빛 주말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빛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뭔가 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고요? 주님, 아마 내가 살할 때는 안 오시겠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아, 아시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신앙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도해 줍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샛별이 아주 보배롭습니다. 샛별이 날이 밝기 전에 샛별이 빛납니다.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야만 샛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해로서 밝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파루시아를 아는 사람, 그분의 임재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 때문에, 오늘 임재 안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보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임재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계속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주로 오실 것입니다. 뭔가를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보상입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보상입니다. 여기 좋은 풋노트가 있으니까 여기 주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2절, 3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신앙자들이 이전에 했던 말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주님이시여 구주이신 분의 명령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앙자들이 했던 말 있고 사도들이 했던 말 주님이 하신 말세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깥에 4장을 보면 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마지막 시대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며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한다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그 약속,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네, 메시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벌써 30분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 아웃라인은 1990년도에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갑자기 형제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형제님이 계속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두 메시지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때 89년, 90년, 91년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네, 소련이 붕괴됐고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정세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저에게 뭔가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굉장히 신성한 역사학자로서 그때 세계 정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초책자의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라는 것이 조그만 소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소책자를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호의 그 소책자에서 나온 상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까? 사실 태도라는 말, 그런 말 약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상태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인 상태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이해만 하고 있다면 예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동의한다. 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를 변화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열정적인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 예, 그래, 온다. 주님이 오신다. 여기 징조다. 이런 게 있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기도해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3명의 동방박사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세부포를 쫓아갔죠.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아마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 그리고 여러분이 발견하면 우리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기도까지 내어주고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볼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느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부족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뜨거운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신 분에 대한 그런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혼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것은 결혼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우리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 생각,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냥 지식만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얼바인에 있는 직장인들한테 이 말을 했었습니다. 이 여기에 관련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 부담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직장인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밀레니얼 세대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시면 빛빛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여기에 비어 있는 말씀들을 다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없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어제 이걸 읽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면 마지막 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십니다로 그 구절이 됩니다. 에네티마 마라나타 이제 그리스도로 그랬습니다. 헬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 여러분, 믿는 일 수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오시는 것입니다. 메로나타. 여기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심판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태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 사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자기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상시켜 주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 주실 것입니다. 몇 구절 뒤에 보면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현 시대를 사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분의 다시 하심을 사랑한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대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두 개를 다 사랑하셨죠.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도로 읽어보십시오. 말씀, 기도를 읽으십시오. 신약에 가르치는 사도들의 생활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살았다고 사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였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50절을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떠나서 살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큰 뜻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큰 꿈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내 생을 살때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고 여러분 위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말할 때 합당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를 보상하실지, 아니면 혹시 심판일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누군가가 따라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고 싸움을 싸웠습니다. 심판 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 오늘날의 생활이 그날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일 다음 주에 준비하는 것은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을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헤어진 친척이 곧 돌아올 것을 환영하게 준비하는 가족과 결혼을 기다리는 예비 신부가 진심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극동 나이 드신 저희 부모님을 뵈러 다시 가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90세가 넘으셨습니다.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분들을 3년 동안 못 봤습니다. 이러한 가족을 만나는 것, 우리 지금 가족이 나눠져 있었던 거죠.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가족과 같다는 것입니다. 친척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그 올리브산에서 2000년 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맨눈이들이 이렇게 떨어진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젊은 여인이 결혼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도 남자로서 결혼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초조함, 기다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신랑이 오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과 만나서 결혼할 그런 날, 그러한 희망이 있으시고, 그러한 갈망이 있으시고, 신부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다. 그날이 온다.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가진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오실 때, 실제로 보여질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우리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언젠가 그 찬송가 원치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과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셨지만,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분은 떠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치는 과부의 위치인 것입니다. 남편이 곁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떠나버린 그러한 위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느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느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찬송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좀이 찬송가 좀 한번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희망의 소망이라는 그러한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갈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 다른 뭐 부분도 있겠지만, 미 형제님과 리 형제님이 하신 것, 여기 있습니다. 미 형제님. 958장, 959장, 960장, 965장, 영어로요. 주님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감각, 주님 기다리는 마음. 이경계는 957장, 270장, 영재님이 쓰신 것입니다. 시간 있으시면 이 찬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직접적인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때 주님, 여러분, 이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찬송가 758장입니다. 한국어로요. 에미 바버 자매님한테 많이 영향을 받으실 것입니다. 디엠 펜터의 영향을 받으신 분이 우리 아버자매이십니다. 그 사람이 왕국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미 바머 자매님이 우리 영향을 많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그러한 빛 가운데 사신 자매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에미 바버 자매. 제가 마지막으로 형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에미 바버 자매가 다음 해 내일이면 주님이 오실까? 같이 이렇게 걸으시면서 옆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이렇게 돌면 주님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적을 수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주님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대관람도 없는데 이 체크리스트가 아직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다알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주님이 옆에 올 거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 이러한 느낌이 결국에는 어치만 형제님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58장 쓰시면서 베다니에서 같이 느껴지는 그무엇도 내 빈맘 못고 은함을 걸어놓은 수금은 당신 없이 내 얼결이다. 우연한 밤에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당신을 참을 수 없어. 여기에는 뭔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고 돌아오신다 약속한 시간 지금 왜안 오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안 오십니까? 왜안 오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한 20년 있다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좀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 좀 성취하고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뭔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워치만 형제님이 사신 방식입니다. 다른 고향 떠난 자 속은 고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실제의 평강은 주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이십니까? 외국인이십니까? 아니면은 내 나라다 여기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방랑한 하나님 있었습니다. 왜 땅은 이 하늘을 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부족합니다. 내가 마지막 있겠다. 기다려온 날 돌이켜 생각할 때 탄식 중 없습니다. 형제들 모두 재촉하오니 쌓인 물질을 들어주소서. 단체적인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곧 오십니다. 주님이 보내 다시 오심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다른 사랑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부를 다시 찾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것을 우리는 망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보시면 주님의 나 오심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를 제시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주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첫 번째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면 제가 오는데 기다린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가 있습니까? 이러한 기다리는 생활이 있습니까? 네. 하늘을 불볼 때에 우리의 심지어는 목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그러한 봉사가 그러면 다시 오시기 일기축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내가 돌본 사람들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친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님과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싶어서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15절을 보고 그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우리의 기억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이끌려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돌아가실 때 이러한 말로 위로하십니까? 1990, 86년, 아브라함 생성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장례회가 있었는데, 이상성님께서 그때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국민님이 아주 펑펑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 돌아가시는 거를 거의 1분 사이로 못 뵀습니다. 그, 얼빙의 그 배소 바로 옆에 하셨는데, 형제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형제님을 돌아가시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거, 페이스챙, 이게 참, 형제님과 자매님. 그때 이분들을 보셨는데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님이 돌아가셨다고. 마지막에 형제님이 장례식에서 말씀하실 때이 형제님 돌아가시는 걸못 봐서 너무 슬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에 영진이 볼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진이 펑펑 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는 형제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날이 그분의 위로였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경고와 은혜 그리고 상급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간절한 기대와 기쁨으로 그것을 고대해야 된다. 이 경고, 격려, 상급 이 말씀. 이도로 읽으십시오. 경고는 우리에게 합당한 두려움을 합니다. 이 총으로는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거나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고통의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고 우대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기쁨으로 그래야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 근데 이 디모데에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디모데, 형제여,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왕국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엄숙한 명령입니다. 저희 똑같은 명령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네요. 젊은 형제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회복에 마음이 있는 형제님 자매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 그분의 왕국을 두고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사역을 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서 완전히 마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요점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2번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돌아오시면 간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재산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은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에, 지나가는 것에, 다가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서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진정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710장, 710장이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다시 나타나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시면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청년은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장래는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무슨 성취를 하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장래는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에서 7장에서 바울은 2년 후는 잃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유하지 않으며 한꺼번에 사와서 전혀 쓰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태는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6개월 전에 집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세상이 형편이 사라져가고 자, 3번까지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돌아오심을 외쳐야 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십시오, 주님. 예, 말할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다시 오르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두 번째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이 마지막 약속입니다. 마지막 약속. 성경에 있는 마지막 약속.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시오.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대응이며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658장. 이것도 왓츠만 형님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막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안 오십니까? 온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수많은 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 못 들으셨습니까? 주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구했는데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주님이 오신다고는 빨리 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사람만이 주님께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십시오.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심을 열망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자,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시 오시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주님이 돌아오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부르므로 그분께 기도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비 우리는 항상 그분의 다시 오심을 외쳐야 한다. 이것이 그분의 돌아오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제가 3번까지 했습니다. 그의 부담이 완전히 내려놓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단순히 들었을 뿐만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격려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빛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